여러분, 의식화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한국에서는 주로 운동권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이고 대학 그 입학생들에게 선배가 소위 의식화시키는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구로공단에 가서 일하면서 그들의 이 현 정부나 정치 체제 사회 구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밑바닥부터 파헤치는 그런 고발 작업도 의식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소위 어용 언론들은 이런 행위를 좋게 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극우 집단이라든가 반공 교육에 물든 우리 기성 세대들은 이런 젊은이들을 빨갱이 취급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상 의식화라는 말은 의식화 교육이라는 말에 기초합니다. 브라질의 그 민중 교육가가 있었는데 프레리 파울로라는 사람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당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 빨리 사람들에게 기술이라든가 뭔가 이 사회의 구조에서 세워놓는 가치 그리고 그 지배체제 안에 빨리 뒤섞여 살 수 있도록 속성 과정을 거의 학원 수준으로 만들어 내보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지 못한 사람보다 특별히 행복한 삶을 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프레리 파울로라는 사람이 생각한 끝에 새로운 어떤 교육 철학 이념을 내놓는 것이 의식화 교육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술을 하나 가르치고 뭔가 이 기존 체제에서 이미 상품화된 것을 전하기보다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아 일으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의식화입니다. 이렇게 의식화 교육이라는 말은 종종 쓰였지만은 의식화 비유 이런 표현은 오늘 제가 처음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식화라는 관점에서 본 비유다. 비유를 의식화라는 것을 어떤 수단으로 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일꾼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수확철을 맞아서 이제 그 일꾼들을 모으러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갑니다. 근데 일손이 모자라서 한 3시간 있다 또 나가고, 3시간 있다 또 나가고, 이러길 하루 종일 가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씁니다.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은 제 11시, 당시에는 6시부터 계산했으니까 5시가 되는데, 1시간 일하고 6시에 품삯을 받습니다. 근데 모든 같은 일당을 받았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그 얘기. 이제 이게 안 봐도 뻔해. 이래놓고서 이제 오늘 설교 끝 이제 늘어지게 잘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같은 비유지만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아 있습니다.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애들 싸마듯이 주로 말싸움 치고받고 하는 것이 언제 핵폭탄으로 변할지 알 수 없는 풍화등전 지경에 와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태평양 상공에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웃었어요? 제가 풍전등화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나? 풍화등전. 풍전등화. 근데 사실 풍화등전에도 뭐, 오케이. 어떻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태평양 상공에 날리는가 하면은 엊그제는 미국의 폭격기가 북한 동해 영공을 날아다니면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전쟁을 우려하는 댓글이 있는 반면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참에 김정은을 아예 끌어내리든가 북한에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되묻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이런 모든 북한이라든가 트럼프라든가 이 행동 이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이것을 읽어내는 게 의식화 작업입니다. 다시 성서 얘기. 성서에서 포도는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은 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포도원 얘기를 하다 보면 포도원 주인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니까 당연히 포도원 주인은 하느님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게 더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포도원을 이스라엘이나 교회로 보면은 처음 포도원에 온 일꾼은 소위 성경 표현으로 먼저 된 자가 되고 유대인이 되고 혹은 예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됩니다. 나중 온 일꾼들은 나중된 자가 되고 이방인이 되고 마태 공동체가 되고 그럴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뭐 알레고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을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다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차이가 없다. 아, 은혜 만점. 잘 준비를 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설교자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꼭 그래야 할 이유는 없는데 늘상 그래왔기 때문에 다른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지 않은 채 같은 설교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보면 이렇게 뇌리 속에 떠돌고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처음 일꾼들을 나쁘게 평가해야 합니다. 왜냐? 이미 포도원 주인을 좋은 쪽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 하느님에 대적하면 나쁜 사람이어야지요. 그래서 하다못해 예수 당시에는 아, 이게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뭐 장로라든가 유대인으로 이제 이렇게 지레짐작하게 되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의 어떤 문학적 틀 속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지극히 당연히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당하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일한 그 사람들의 불평이 그냥 대중 속에 그냥 잠겨져 버립니다. 그 주인의 한마디에 의해서. 네 거 가지고 꺼져. 구경꾼들이 그렇지. 네 거 가지고 꺼져. 꺼져, 꺼져, 꺼져. 자기 의견을 내놓자마자 그냥 거대한 지배체제 속에서 그냥 묻혀버립니다. 묻혀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이제 어디 가서 일거리 못 찾겠지요. 어디다 이력서 못 냅니다. 눈 밖에 났기 때문에. 우리들 대부분 대중들이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거기 그냥 동조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 비유를 다른 시각에서도 읽을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아주 쉽게 접근해보죠. 오늘 그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렇죠. 누구요? 쉽게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죠? 드라마에서 누가 주인공이에요? 말 많은 사람이 주인공이지. 당연하지. 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은 엑스트라죠. 그럼 이제 주인공이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 그죠? 포도원 주인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말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먼저 온 일꾼이 말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종일토록 12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이랑 똑같이 대화하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일단 그거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말은 두 사람이 하지만 예를 들면 열 마디 중에 아홉 마디는 주인이 하죠. 처음 시작하는 것도 이 사람이 하고 끝나는 것도 내 거 같고 내 물건 같고 내 거 같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거 갖고 꺼져라. 이게 끝이에요. 오늘 20장 1절부터 16절이지만은 16절은 요거는 이제 비유 자체 내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처음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저자의 신학적 입장, 해석학적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맞고 틀린 거를 떠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는 그 힌트가 있는데 바로 그 힌트에 해당해요. 20장 바로 앞에 보면 19장 말에 그 부자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도 이제 뭐 근심함에 떠났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처음 되리라. 그러면서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오늘 마태복음 요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희한하게도. 그렇다면은 앞에 그 부자 청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한 요 말을 갖다가 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저자가 이 비유를 집어넣지 않았나 그렇게 싶어요. 본래 있었던 어떤 비유를 여기다가 이제 두드려 맞춰 넣겠지요. 근데 마태복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 교회, 자기네 공동체에 이게 도움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꼭 읽어야 되는 법이 있나? 물론 첫 번째는 그렇게 읽어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대부분 설교자들이 온 세계에서 교회 좀 나갔다는 사람들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느님이 은혜를 골고루 줬는데 먼저 왔던 사람이 저기 시기 질투와 뭐 이 정도로 읽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좀 더 다른 생각에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일단 포도원 주인을 어떤 God figure, 하느님처럼 이렇게 좀 훌륭한 분으로 설정을 하면은 그냥 해석은 그냥 천편일률적인 쭉쭉쭉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유일하게 그 주인공 중에 하나 또 첫 번째 온 일꾼이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합니까 하는 이 불평이 그냥 묻어버려요. 얼마나 용기를 내서 했던 말일 텐데 선한 하나님한테 따지면 썩을 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하느님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하고 일꾼입니다. 일단 포도원 주인을 생각해봐요. 포도원 주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저 어디 샌프란시스코 있는데 그 포도원 많죠? 뭐라 그러나? 소모나? 소노마? 소노마 캐오니? 어쨌든 근데 보면 포도원 그거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죠? 포도원 주인쯤 되면은 뭐 대기업까지는 몰라도 중소기업은 돼요. 포도원 주인은 말리부 해변에서 포도주 하나 다 갖다 놓고 이렇게 기분 내지 홈디포 돌아다니면서 일꾼들 끌어 오지 않죠? 여러분 그런 게 상상할 수 있어요? 이 만약에 그 뭐야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 가신들을 보내겠지요. 그런 포도원 비유가 또 하나 나오잖아요. 사실 마태복음 21장 다음에 그게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그 포도원이 이제 삭스 이제 뭐를 받으려고 소출을 받으려고 주인이 자기 가신들을 보내니까 막 때리고. 또 보내니까 또 때리고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인이 직접 안 나타납니다. 그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주인을 여기 등장시켰다는 게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포도원 주인을 이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너절너절너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주인은 소위 말하는 man behind the curtain, 커튼 뒤에 숨어있는 그래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보통 사람들 눈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거대한 힘입니다. 그것을 고발하는 게 오늘 비유의 초점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노동자와 고용주, 일일 노동자와 주인 간의 문제지 그 안에 섞여있는 무슨 가신이 어떻고 이것들이 아니에요. 주인을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선 집주인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는 헬라어 성경을 해보면 이건 땅주인에 가까워요. 땅주인? 그냥 옛날 그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처음부터 땅주인이 없죠. 사람마다 조금씩 내 땅 내 땅 내 땅 이렇게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특별히 교육이 활발할 게 아니니까 자기 뭐 뒤에 고추 농사도 짓고 호박도 심고 뭐 그러면서 자기 필요한 거를 해서 먹죠. 근데 그러다가 상업이 발달하니까 서로 바꿔 먹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제품은 예를 들면 포도라든가 올리브라든가 이런 거는 좀 교역이 활발하고 값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 포도를 심으면은 같은 땅에서 소출이 더 비싼 게 나오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아예 땅이 없네. 그러니까 옆에 땅을 자꾸 먹는 거죠. 그렇게 먹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 지배 체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세금을 엄청 매겨요. 그럼 거기서 그냥 세금에서 뭐 보통 한 50% 반을 세금을 매겨 버리니까 먹고 살 게 없어. 먹고 사는 거 그냥 조금 먹으면 간둔다고 그러더라도 내년에 또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농사할 만한 뭐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땅을 담보로 해.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빌려. 근데 이게 고리대금으로 펑펑펑 하다 보면 몇 년 지나면 땅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이쪽에 짓고 이쪽에 짓고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포도 주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땅에 땅을 접하고 집에 집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면 누가 뭐래요? 근데 무슨 어떤 이런 아주 지저분한 제도를 통해갖고 남의 거 다 뺏어먹는 이렇게 하는 데에서 포도원이 크게 되는 거죠. 거다 이런 상황에서 봅시다. 내 땅,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왜 못하냐? 이 말을 하면은 그거 듣는 처음 온 일꾼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이 처음은 어쩌면 그 땅의 주인일지 몰라요. 그게 이 제도 속에서 힘이 없으니까 뺏긴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서 그냥 피고용인으로 살면 그나마도 먹고 사는데 그것도 안 되면 쫓겨나. 그러면 일일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운타운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 근데 어떻게 보면 홈디포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나아요. 집이 있으니까. 거의 홈레스 수준 그 사람들이라고 해요. Expendables. 오늘 하루 먹고 없으면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이런 사회 상황에서 한번 보면은 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와갖고 12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을 왜 내 수고를 한 사람 그 정도밖에 취급 안 하냐? 이게 우리가 얼핏 또 하느님 입장에서 또 옛날에 많이 듣던 입장에서 보면은 너는 네가 받을 거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그렇게 고깝게 생각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계산된 행동으로 먼저 온 사람을 욕보이려고 하는 거랑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하고 돈을 줄 때 먼저 일한 사람, 그 사람 월급 주고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그러면 마지막에 온 사람은, 야, 이렇게 봤으니까, 저 사람이 일불 받았으니까 나는 뭐 한 25점 받겠구나 그랬는데 일불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은혜를 베풀려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야죠. 근데 처음에 마지막에 온 사람 일불 줬어. 그 사람 당연히 자기 받을 거를 받는 거예요. 근데 12시간 일한 사람은, 뭐야? 그러니까 이건 은혜를 베풀려는 목적이 아니라 욕보이려고 하는데 더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열받는 노릇이죠. 12시간 동안 때 앞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건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들을 보호할 아무런 어떤 정치적으로 뭐 문화적으로든 무슨 종교적으로도 어떤 장치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주위 사람들마저도 동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가 한 시간에 뭐 한 달 뭐 한 대나리온 받기로 하고 뭐 주인이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러니까 이 시스템 속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냥 땅에 묻혀버리고 안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서 질문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가 안 변해요. 설교자들이 똑같은 설교를 하고 청중들도 똑같은 해석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지루하니까 잠자죠. 오늘 안 자잖아, 저쪽에. 오늘의 핵심, 과연 이것이 천국, 하느님의 나라 모습일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소위 당시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Federal Reserve Bank라고 들어보셨죠? 연방준비은행. 몇 달에 한 번씩 그 뭐 interest rate가 올라가느니 뭐하니 이거 다 이 사람들이 정하는 겁니다. 여기 연방준비은행, 연방이라는 federal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마치 연방정부에 속한 어떤 공공기관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독립된 사설기관입니다. 대규모 어떤 은행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100년 넘게 이 미국 금융자본을 좌지우지하고 움직여온 그 큰 손, man behind the curtain, 커튼 뒤에 이 사람들이 만든 사조직입니다. 의회도, Congress, President, 대통령도 이 조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벤 버랭키가 그 체어맨이었는데 버니 샌더스가 그때 질문을 합니다. 그 많은 돈, 몇 트릴리언 달러 되는 돈을 어디다, 누구한테 쓰고 어떻게 썼는지 말해라. 얘기 안 해요. 얘기할 필요도 없다 얘기해요.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두 번 트럼을 미국 대통령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했어요. 이제 보니까 정부 내에 초강력한 정부가 있더라. 바로 Federal Reserve Bank, 연방준비은행을 두고 한 말입니다.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면서도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어떤 초국가적 권력이 커튼 뒤에 숨어져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나 빌 클린턴은 이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당연시하는 현실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한 겁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작년에 한국에도 있었죠. 오늘날 한반도 긴장 상태 속에서 댓글을 보면 한국 사람이면서도 마치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함부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도 철저한 방공 교육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의식화 작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북한 공산 체제를 지지하진 않지만 엊그제 그 리용호 외무상이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유엔 연설에서 한 말 중에 기억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핵무기를 만든 나라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나라고 수십만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한 나라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선택으로 그런 미국에 저항하기 위해서다. 정당한 어떤 자위적 조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내온 것에 이유를 대지만 그 마지막 이유가 또 귀에 남습니다. 다 국가마다 자위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핵무기며 살상무기며 신무기를 개발하는 거는 내버려 두고 왜 북한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거. 이런 부당하고 불공정한 결의들이 계속 통과되는 것은 핵 보유국들인 상임이사국들이 저들의 핵 독점 지위를 고수하는데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 핵 보유국, 그 상임이사국인 뭔지 알죠? 미국, 영국, 불란서, 러시아, 중국, 소위 그 다섯 개 그 상임이사국. 그 외에도 이제 뭐 파키스탄이 저기 무슨 인도 뭐 이스라엘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소위 상임이사국들, 핵을 가지고 있는 그 큰 형님들 사이에 공통된 이해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공통된 이해라는 것이 마치 연방준비은행과 같은 사조직,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수많은 이름들 들어봤죠? JP 모건이라든가 무슨 로트차일스라든가 그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신문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데올로기를 그냥 선전하고 세뇌시키고 우리들이 그 삶 속에 그냥 세뇌되고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은 마치 국가의 이익을 반하는 양,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양. 그래서 힘 가진 사람의 가치관에 그들의 말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북한의 외무상의 유엔 연설은 바로 이것을 고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버니 샌더스나 밀 클링턴은 역시 커튼 뒤에 숨은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포도원 비유에서 바로 포도원 주인, 당시 사회상에서 범접할 수 없는 힘의 근원을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늘 듣던 것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들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의식화 작업, 보다 큰 그림을 보는 그런 의식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숨은 그림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느님의 나라 운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악의 무리, 더 큰 체제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 지배의 체제가 심어놓은 전쟁과 폭력 신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창조신화가 그렇듯 적을 만들고 적을 때려 부수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 그쪽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야말로 예수의 정신이, 하느님이,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들의 의식화 작업이 필요한 때입니다.